예, 오늘 같이 성경부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또 오늘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하나님의 예, 귀한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계속 그 말씀 부흥 집회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은혜는 많이 받는데 몸은 좀 피곤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저희야 뭐 따라다니면서 좀 피곤한 것도 있지만 뭐 목사님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말씀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또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부 그 6과 6단계의 그 상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해서 그 이미 이제 확정된 것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확정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상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다양한 상속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교환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상속을 얻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상속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상속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비에 속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상속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상속이라는 그 유업, 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이제 참 이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꾸 이 구원하고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구분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마치 우리가 상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이 이제 이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이 돈이 많은 사람 이제 주로 우리가 억만장자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참 좋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억만장자가 죽을 때 이제 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꼭 예, 또 그리고 부모라는 게이 부모가 볼때다 자녀가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거든요. 예, 뭐 큰애가 마음에 들지만 뭐 작은애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가운데가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유언을 할때 어떻습니까? 큰애는 그래도 장남이니까 재산의 50%를 주겠다. 뭐 둘째는 뭐30% 주겠다. 막내는 뭐 막내니까 한20% 주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유언을 이게 죽으면서 부모가 이제 유산을 남기잖아요.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큰애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지만 알아갖고 부모는 챙길지도 모르고 니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둘째, 셋째한테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죠. 예, 그래도 나 장남인데.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뭐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유산을 좀 적게 줬거나 뭐안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이라는 거, 유산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올바로 이 행했을 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과 자녀와 우리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것이 잃어버리거나 뭐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을 그 상속 보상 그 유업이 적은 거죠. 그것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너 마음에 안 들어 안줘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죠.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상속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이나 이런 부분의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것은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 상속을 잃어버리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 동물들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신자들의 몸의 구속은 휴거 때에 있을 것임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몸의 구속,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드렸죠. 몸의 구속, 이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이 몸의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사자들이 어린아이하고 뛰놀게 되고 독사들의 이렇게 손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고난에는 이런 그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을 참는 것 또는 견디는 것.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서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상속에 더 많은 상속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 당할 때,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이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박해가 있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 핍박이 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것이에요. 또 이 장차 받게 될 상속의 일부가 이런 박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속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가 나오는데,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얻어맞게 되고 고난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 우리들 또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이 자녀로서,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까이일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30절에도 보니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30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그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과 보상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것 말고도 상속을 받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 정서적인 마음의 상처 등을 견디는 것, 이런 것도 육신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부정하고 성령께 순종한다면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는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상속,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된 상속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난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참 값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상속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런 세상,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난 구원만 받았네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즐길 거 즐기고 놀고 예,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에 딱 나와서 출석카드 찍고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잠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보면,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슬람교, 특히 아주 심한 그 이슬람교를 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데 가면요. 이슬람교잖아요. 그쪽은. 이제 그런 그 이슬람교 쪽이 이제 심한 쪽으로 가면은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신체를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만 이렇게 심한 경우에 눈만 내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또 싫어하고 법적으로도 제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또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슬람 가서, 한국 요즘 여자들 얼마나 이렇게 참, 좀 쉽게 말하면 벗고 다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이슬람교,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갔다고 해서 여자들이, 한국 여자가 아프가니스탄 갔다고 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한국처럼 내 늘씬한 다리를 보이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가서 이 짧은 치마 입고 여기 이제 이 여기도 없는 그런 옷 입고 거리로 할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돌에 맞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그 나라 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핍박 안 받아요. 핍박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는 핍박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전도서 말씀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 인생은 수고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이것은 값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면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그거는 상속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받는 거, 이런 것은 다 상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죄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욕하거나 뭐 이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이거는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상속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예. 그렇죠. 내가 잘못해갖고 맞는데, 예, 그게 무슨 영광이냐는 거죠.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상속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이 상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또 우리가 받는 상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부류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거나, 예. 근데 착각한 거죠. 그냥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고, 별거 없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정말 예수님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상속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불같은 시련을 견디지 못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절,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그 연관된 구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구절도 중요하니까.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두 가지, 요 말의 그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과, 또 영원한 영광이 보상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있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은 보상으로, 수고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신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구절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연관지어서 마치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디모데후서의 이 구절은 전혀 별개의 구절인 것입니다.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마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이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 간에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은 그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될 거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장,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 바울사도가 말한 것은 주님께서 누군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상급, 상속과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의 상속의 목을 부인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줄 거 없어. 너도 나 부인했잖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왜 아버지와 아들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패역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야 뭐 자기 부모니까 엄마 아빠 했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부모가 뭐 영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서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녀가 잘못된 건데 부모를 생각 안 하고 그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부모가 빨리 나한테 재산만 잘 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재산을 빨리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재산 안 준다고 칼 들이대잖아요. 그런 자녀를 보고 부모가 그래 내가 너 있는 거 다 줄게 그러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 임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가 뭐랄까 나도 니네 아니죠. 나도 당신 부모 나 부모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치 주님의 자녀인 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 몰라 이것이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 거 아닌 것처럼 사는 거. 이거 주님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속의 몫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연약하여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속의 유업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자는 그의 상속의 목을 부인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그분과 함께 또한 영광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주님도 우리에게 줄 유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님께서 다스림에 관련된 말씀으로 다스림을 부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또한 상속의 몫이 또한 부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한 예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본보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 또한 믿음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더욱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디모데전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요, 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그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지만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속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가 상속의 유업은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만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생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도 이제 다음 한 번에 더 한 번 더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 유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